독일에 있었던 형제 책임 형제들의 집회가 교회의 회복에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의 개요는 지난밤의 집회에서 지난번 밤과 오늘의 집회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지난밤의 집회 제목과 오늘의 집회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경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영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결심, 교회를 얻고자 하는 그분의 이런 의지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높은 계시의 교회의 가장 높은 계시는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교회는 연합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신원으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어떤 것을 갈망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온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매 인종과 매 나라와 이 매 민족이 각 민족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분과 이 성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적셔지고 그분의 요소로 퍼져나가 점유되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4장 10절에 언급된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 뜻 때문에 창조되었다. 우리는 데모데후서 1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구원받았으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북가주 패시디나의 이 병원에 지금 백혈병으로 누워 계신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과 슬퍼하시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각 영적인 다른 단계와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불리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오늘 제목을 본다면 비밀의 경륜을 보도록 빛 비추어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성경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마도 30분 정도를 이 단어 빛비추어짐에 관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정말 놀라운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실행의 기초는 이 비피추어짐에 관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르서스의 사울이 비피추어짐을 받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굉장히 강한 반역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집을 가서 이런 가정집회들을 방해하고 형제들만 끌어낸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히드론에 있는 이 종교 법원에 이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강한 혼을 가진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뿐 아니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예루살렘의 교회들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믿는 이들을 향하여 정말 살인을 뿜어내었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복음지가 주어졌는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복음지를 전해주고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가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요소가 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가 더 많은 믿는 이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물질적이나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이런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다시피 버클리는 멀지 않죠. 여기서 정말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멍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빛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 이것이 정말 그의 눈을 임시로 멀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명하고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를 제공할 때 그 사람들은 논쟁하고 그것에 반박하는 근거를 잘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과는 정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 위에 정말 너무 늦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의 신부 군대와 함께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에 그는 밝은 아침별로 표현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이들에게 이런 새벽별과 같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새벽별 같은 분을 보실 것이며 그리고 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의로운 분의 아들로 오실 것이며 온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비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부 군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얻으셨을 뿐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북가주,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바울이 그러한 방식으로 빛에 의해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요한 1서 1장 5절에 요한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성질입니다. 이 빛이 이 사울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나 있듯이 한때는 어둠 안에 있었으나 어둠 안에 있었으나 이제 너는 주님 안에 빛 안에 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따르면 주님 그분 자신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일생 동안에 위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하셨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사탄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되돌리기 위하여 바울을 보냈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데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듯이 이것이 바울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빛나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위임이 다른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되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동료의 이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2장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의 영적 정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적이 육체와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배자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들이 있고 악마들이 있고 이 온 세상 체계 그 각 내역들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며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성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자체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이 어둠의 세상의 통치자들에게서 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 이 적이 그리고 이 폭력성, 정말 이런 비인간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온 인류가 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베이 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어두에 있던 간에 우리가 모두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으며 이것이 이 사람들 안으로 비추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적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눈멀어 있다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시기를 추천하고 싶고 또 이 복음 전파에 관하여 기도하시는 실천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비춰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눈물게 하는 이 시대의 일을 묶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 하늘에 앉으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던 간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주님이 인류의 마음에 인류의 생각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주셨고 그분에 연합하여 그분의 권위를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버클리 대학에 악한 자를 묶습니다. 그리고 많은 캠퍼스와 많은 장소들에 이 악한 자들을 묶습니다. 주님, 당신이 선택하신 이 전역에 있는 이 전 지역에 당신이 선택하신 그릇들을 주님 해방하십시오. 6절에서 말하기를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 아닌데? 아가서 우리의 존재로부터 이 빛비춤이 어둠에 빛비춰질 것이 밝게 빛비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온 존재 안에 빛비춰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빛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저는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고 3장 18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형제자매님들의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너울이 벗겨지고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비춰 주시고 당신의 성분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인한 이런 분배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 구절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비춤에 관한 빛비추어짐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모세나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구출해 이끌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큰 군대가 자 따라올 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외쳤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너의 이 지팡이를 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피춤을 받은 자들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2018년까지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1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빛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빛비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매일 생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4장 47절에 각주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진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며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그리고 12장 6절에 가면 빛으로 인도되었다. 그렇게 할 때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빛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빛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빛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당연히 빛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5장 5절에서 말했듯이 너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8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빛이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것을 비추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게 숨길 수 있고 우리가 덮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현명하고 많은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의 복음이 이 컴퓨터 스크린 세이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복음 전함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1970년부터 전시관 봉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기간 동안 어디에서 일을 했던 간에 어느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 빛이 그들 안으로 빛비춰지게 둠으로써 어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고등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이 왔기를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배워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점심을 밖에서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너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주님 저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전기와 같이 정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부터 그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정말 부족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다만 빛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15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2장 15절 발광체들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처럼 걸으십시오. 이러한 구절들은 에베소서 3장 9절을 바탕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언변이 없지만 정말 신선하고 깊은 이런 부담이 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온 땅에 있는 이런 인류가 이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으며 사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법원에 있건 간에 이런 국회의사당에 있건 간에 북가주의 세크라멘토에 있건 간에 이런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런 학교에 있던 간에 어제는 여자였지만 오늘은 남자예요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파에서는 정말 급진적으로 이런 천연적인 자연현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눈이 멀어져 있으며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 아래에 정말 그들 가운데 빛비추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정상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간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있건 간에 빛도 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정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복음 친구는 에드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주님을 같이 많이 누렸습니다. 론을 만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런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과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일을 하는 정말 그냥 흔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주님에게 이끌었다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주님께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고 어떠한 지식이 아니며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정말 이 빛이 그들에게 비비쳐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비비추어짐에 관한 단어를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이런 사람에게 영적 이해를 자신 안으로 비비추어짐에 관한 영적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점심이나 이런 것을 드시는 동안 이런 인성 가운데 정말 발견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아마 이러한 부분이 당신의 일부분인지조차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몸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기농인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친구와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진실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부분은 영인데 혹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장을 보러 가거나 이런 운전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고 그들은 어둠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시오. 이러한 생각이 하신 적이 있다면 제가 빨간불에 있을 때 정말 이런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앞에 차가 8대나 있는 경우에 때로는 3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됩니다. 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째려보거나 이렇게 극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 그를 이를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비추는 것은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비밀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저에게 비밀이었고 여전히 비밀이며 제가 이 시대에 비밀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숨겨져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계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표현인 것 같이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는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표현이며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 안에 있음으로써 이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 비밀이며 우리는 이 비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비밀 안에 경륜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비밀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 자신 안으로 내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이 표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짧은 이 아웃라인, 개요 마지막에 가면 이 형제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제가 30년, 40년 전에는 저에게 정말 처음이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정말 혼돈 가운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때 그분은 이것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것에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잘 하십니다. 그는 그분만의 해결하시는 무언가를 하시는 방식이 있으시고 빠르던 늦던 아이사야 55장에 말해지었듯이 너희 몸 이제 시편에 또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 구절 이 몇 장 몇 절인지를 항상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람이 이 단계 계단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이런 계획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분의 경륜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위임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말에 정말 한 명이라도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한다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 사람이 정말 이러한 모임에 온다면 그리고 나와서 아십니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누구와 교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경륜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신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개요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기초적인 이해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이 또한 저 자신에게도 상기시키고 또 지체들에게도 알려드립니다. 신약에서 가장 깊이 있는 구절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깊은 구절 중에 하나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구절은 우리의 남은 30분 동안 30분을 보낼 가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역대로 신약 시대 이전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단체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A. 성경에서 비밀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이다. 이것들이 그분에게 감추어져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던 간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 베럿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이시죠. 19살에 박사학위를 따셨죠. 남들은 고등학생일 3학년일 때 그는 18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정말 천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드러났고 아버지는 그러한 광경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한 그를 산산조각 내셨고 이 연합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정말 순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그분의 것들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합니다. 때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2번,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인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분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비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감추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안배하셨습니다. 인류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 넣으심으로써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히브리서 제가 구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수백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정말 우리 안에 모든 그릇 안에는 정말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 때로는 내일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게 일어나겠지만 그 다음 주 토요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 그들을 비추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C.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누구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계시록 4장 11절이란 놀라운 구절입니다. 주님 당신의 우리의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베이에리아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모두 베이에리아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내 새 부분을 새로운 삶으로 완결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읊어주시면서 따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셨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결국에는 고집스러운 친구들이 그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욥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숨겨져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 한 손에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사랑하고 믿는 이들에게 이 긍정적인 비밀을 정말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들을 알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단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도 해봤고 거기에도 가봤고 오래된 지식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갈망에 따라 나의 마음의 갈망이 당신의 갈망과 같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것은 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신약시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다. 비밀, 곧 하나님을 간추하신 목적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알려졌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만나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장에 우리는 아나나야가 교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얘기하기 주님을 위하여 바울에게 아나나야가 교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뒷받침이 되는 이 원칙은 많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나나야는 바울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서신서들을 반드시 읽으시길 원합니다. 그는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역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관한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4장 골로새 4장에 12절 사도행전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같이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믿는 이들이 정말 학증을 받고 이 주님의 뜻에 관해 충만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며 3일 하나님의 체현이고 이 거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며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이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생활 안으로 인도하신 이유이며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또 나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주님의 주변에 있었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이며 나의 어머니입니까? 내 아버지의 거처에 거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왕국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의 일을 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나야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가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말하기를 바울 형제가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요한만이 바울을 뛰어넘은 이해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나야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중심적입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경륜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사도들과 이렇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피할 수 없는 PSRP가 필요한 가장 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셔서 한 유기체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며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생명과 표현에서 신성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표현에서 똑같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표현은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원 안에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경륜의 비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예는 제가 너무 간단한 예를 준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는 마시고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그분의 분배하심을 그분의 분배하심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분배하심의 목적은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분배하심은 그의 안배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안배하심에 의해 따라 우리가 정말 논쟁의 여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5천 명의 남자를 먹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12,000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주님은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러한 안배를 하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역에 따라 앉도록 안배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주님 보여주셨죠. 이 안배를 따르지 않으면 음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을 받으시고 눈을 뜨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통하여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시며 이 음식을 직접 나누어주지 않으시고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직설적임을 좋아합니다. 또 요한의 그룹이 있었죠. 요한은 정말 비밀스럽고 또 요한은 비밀스럽죠. 유다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배하심입니다. 제가 이것을 훈련생들에게 아나임에 있는 훈련생들에게 수업 중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래 전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비꼬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배에 관해서 어떠니, 복음 동반자는 어떻고 룸메이트들은 어떠니 라고 훈련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야곱이 라헬과 어떻게 이 관계를 시작하였습니까? 가서 발의 입맞춤을 보이는 그 예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 동안 이 노동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장막 안에서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정말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산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당신은 이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 라헬의 고난 중에 라헬은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오른팔로 말이란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함이 없었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여정을 계속하여 갔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기에 내가 레아를 묻겠다. 라헬은 나의 선택이었으나 레아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나는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분의 우리가 정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안배들을 하시지만 주님은 계속하여 안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보니 정말 때늦은 감사와 때늦은 아멘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또 없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조용하시지만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나는 다른 것들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증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대적 앞에서 확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수천의 기도들이 정말 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수천의 기도들이 왜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적 앞에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륜이며 그것에 관해 안배가 있어야 하고 이 영의 훈련시킴 아래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분배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정말 분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되고 그분께 승복하며 정말 전지전능한 그분의 손 아래 우리를 기꺼이 내드릴 수 있게 되며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흘러들어오시고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교회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개인적인 출현이자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아들이 부활하여 이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많은 형제들을 가지고 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첫 아들의 복사판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단체적인 세 사람인 단체적인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쁨을 찾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많은 아들들이다. 그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9절에 8절 9절의 문법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은 교회들이 산출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냈고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나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여러분의 가는 길 앞에 있을 것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말한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집에서 집으로 집집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속에 두지 마십시오.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정말 이런 속상해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절박하면서 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형제들을 정말 이 돌보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가 아는 전부는 하나님의 격리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진부하게 되었을 때, 분배적인 이동, 종교를 떠나,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이상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분배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그는 정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이런 이 간수들에게 체인으로 묶여져 있, 세슬로 묶여져 있었지만 전 이 시간 정말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영광의 하나님이 권위와 힘으로 기도하며 이 마지막까지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그들을 목양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새로운 것인데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흘러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들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숨겨진 비밀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에 관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한 3분 정도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지 빛비추어질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몇 주 지나서 어쩌면 몇 년이 지나서 그 빛이 그들에게 빛비추어질 것이고 하늘이 열릴 것이며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항목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비춤을 주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갈망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끝내기 전에, 제가 이 여정을 끝나기 전에 어두운 부분이 없게 하십시오. 어떤 부분도 주님에게 닫혀진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내 존재 안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 비춰주십시오. 제 존재 안으로 빛 비춰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 비춰질 수 있도록 비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전에 없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편견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2018년에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우리의 빛의 수준이 정말 증가할 것이며 이 신성한 빛이 더 강화되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빛비춰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밤 빛 가운데 있었던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음 해에 우리와 함께 빛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오늘의 부담입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수천의 사람들을 당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고 신원할 수 있는지 형제님들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